이번 주는 저희들이 교독했는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 예수님의 행하심이란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온라인 말씀들을 위하는 분들을 위하여 세 가지 질문을 보겠는데 3절에 예수께서 여쭤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세례 요한은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뜻인가? 마지막 질문 14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무슨 뜻인가?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10장을 봤는데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사도로서 파견하면서 파송하시면서 5절부터 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서 그 사역의 프라이어리티를 이야기하죠. 먼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식으로 먼저 거기로 가라 그랬고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이끄는 나라죠. 그래서 초림하신 그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 오신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이제 힐링이죠. 나병자를 환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줘라. 왜냐하면 권능을 주님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장사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거저 주라는 얘기입니다. 초림의 그 주님을 이제 알리고 그리고 병을 고치라는 그것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할 때 오늘 본문의 11장 넘어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이제 예수님도 가르치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느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 도시에 가서 하라 그러고 예수님이 이제 따라가면서 가르치며 이제 전도 하죠. 그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그때까지 제자들은 다른 곳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가서 그 다음 제자들 또 보내고 또 예수님 쭉 따라가면서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또 합세하고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 도시도시마다 복음을 이스라엘에 그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때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다 이 요한의 제자입니다. 하신 일이 뭡니까? 동네에서 가르치고 전도한다. 갈릴리 지역에 그 헤롯 안티파스 분봉망이 이 세례원을 옥에 갈았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3절 5절에 나오는데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롯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 옥이 이제 사해저 지역에 그 죽음의 바다 그 동쪽에 있는 거기 감옥입니다. 이런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자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수를 자기 아내로 삼았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얘기했더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그 하나님 보내신 자 말씀 전파라고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래서 일단 그 감옥에 갇혀있죠. 그때 요한이 제자를 보냈는데 예수께서 여쭤오되 제자를 통해서 요한이 오실 거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 기다릴까? 오실 거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주기 예언되어는 바로 메시아가 그분이냐. 메시아는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가 이끄는 하늘나라를 세울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나 또는 이 세례 요한이나 그 제자들도 초림 메시아가 이제 그 로마가 지배하는 그걸 물리치고 주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초림 메시아가 아니라 재림 메시아가 나중에 천년 왕국을 만들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어서 이와 같은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거기다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은 것은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가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이 세례가 침례죠.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침례를 처음 예수님을 이제 하라고 했을 때 세례요한이 주저거렸죠. 그때 침례를 이제 했습니다. 16, 1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제 물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예수님이 임하신 거지. 성령 안에 모셨고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있죠. 이제 예수님, 성자, 성령, 성부 있죠. 이게 삼일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 요한복음 1장 23절 27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이거 세례요한입니다.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래 광야에서 그 예수님 오기 전에 그 미리 알리는 그런 사전에 그 전도하는 그런 역할이다 이거죠. 메신저 역할이죠. 또는 포러너라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무르 가로되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엘리야도 아니다 했죠. 그 선지자도 그는 엘리야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침례를 베푸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가 그와 그 관계에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인이라. 나는 그의 신발, 바로 예수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긴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 여러 군데 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도 보면은 요한이 세례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 안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그랬죠. 그 침례할 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그 침례, 성령의 그 세례를 합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 성령의 그 세례를 그 하는 그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 하나님 아들이라 증언했죠. 그래서 주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 아들이다.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36절 볼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이 두 사람이 이제 문명은 베드로와 안드레죠.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다. 예수는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은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지하고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30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메시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니라. 그래서 자기는 신랑의 친구에 비유하며 설명했죠. 그는 흥하여 했고 예수님 흥하여 했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은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 불구하고 자기가 감옥에 있고 어려워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의심이 생기죠. 이 믿음 의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실족하게 돼버리죠. 이와 같이 의심이 생겼어. 왜냐하면 메시아 같으면 왜 내가 감옥에 있는데 예수를 메시아를 위해서 사전에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서 주님이 천국에 주님 문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회개하라 그리고 마음을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나를 구해주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그 어려움으로 의심이 생겼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것을 너희가 말씀 전할 때 듣는 것과 보는 것을 그대로 전하라 했죠. 예수님이 행하심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거기 5절에 나오죠.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며 가난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서 그 주님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그 주일 날에 그 도나스 하는 주인한테. 근데 이 친구는 마음이 전혀 받아들일 자세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 아니죠.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이렇게 가난할 때 받아들일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복음이 전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죠.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는 건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 지난주에 그 세계 선교 집회에 하는 그 주제 그 구절 있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는 것이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믿음을 의심을 가지고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했죠. 그게 믿음의 의심이 생 실족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세례요한처럼 여러 가지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이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보면 직접적으로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행함, 사역의 행함을 그대로 전하라 했죠. 이것처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행함, 이러한 것들의 그 증거를 보고 묵상하고 그래야 할 때 바로 예수님은 그 메시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진실된다는 것,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대답했죠.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한 거 이러한 것을 그대로 전하라 했죠. 그래서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이렇더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현지에 주어진 여러 가지 그 여건들 이것도 하나님 지금도 허락한 거죠.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 아니하시니까 그것을 보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 뜻을 관제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끝까지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의심되는 것을 완전히 없애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여러 가지 콜링들이 있죠. 그것을 지고 날마다 그러니까 내일도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매일입니다. 매일만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따라갈 때 이와 같이 그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7절을 볼게요.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답하여 말씀. 그들이라는 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옥에 있는 세례 요한한테 전화를 떠날 때 예수께서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 6절에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자 월드네스 광야 전파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하라.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초림인 예수님 왔다고 지금 전파했더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그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회개하라고 떠드는 거죠. 그 전파하는 거죠.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의 옷을 입고 낙타의 그 털 옷을 입었다. 그게 상당히 거칠죠. 비단 옷이 아니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야생에 나는 그 메뚜기하고 석청. 석청이라는 것은 산에서 나는 벌꿀입니다. 그 벌꿀을 먹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 요단강에 그에게 좀 나와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그러니까 자백하며 주님을 받을 그 마음의 자세를 준비해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라는 것은 그 씻는 의미죠. 그 씻을 때 말씀으로 씻는 거죠. 내가 죄인을 씻는다는 그런 의식으로 그 침례를 전부 다 받은 것을 여기에 볼 수 있는 그게 요한이죠. 요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무엇을 보려고 광야가나 광야 세례원이 있죠. 바람이 흔들리거나 거기에 갈대들도 많죠. 갈대냐.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가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비단옷.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궁궐에 있죠. 그래서 왕궁에 안에 있는 감옥이 아니죠. 지금 세례원은 감옥입니다. 감옥이나 그러면 너희가 어째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지나 바로 세례요한은 세례원 선지자죠.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 많은 선지자들인데 그 중에 최고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자다. 그래서 기록된 뭐라 왜 더 나은 자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를 그 준비시킨 자죠. 그렇게 최고다는 얘기죠. 기록된 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니 사자는 그 사전에 그 준비하는 자, 이 전하는 자죠. 그 예수님이 죄를 맺다는 것, 천국에 가까워 전하는 이것이 바로 사자죠. 메신저입니다. 너 앞에 보내노니 다름은 신부름꾼이죠. 사전에 그가 너기를 너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을 그 예언한 것을 주님께서 요아에게서 10절을 설명하는데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마음을 예배하는 것.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막. 사막 같은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 메시아 오기 전에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는 구하는 바 주가 주님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 사자 메신저가 임할 것을 말라기 3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말라기에 이제 4장에 가면은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두 정인이 나오죠. 거기 세례 요한이 오죠. 거기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래서 여기는 초림인 그 메시아가 재림할 때 그 이하는 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난 이가 없도다. 이것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은 구약대에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니엘 등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최고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초림 예수인 메시아인 그것을 증거했죠.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 회개시키죠. 제일 크다 했죠. 그런데 그 다음이 천국에서 그러나 극히 작은 자보 작은 자로 그보다 크다. 천국에 있는 천국 시민들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천국이라는 것은 주님이 지배하는 나라에 있는 백성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있게 하리니 바로 독생자를 믿는 자, 그 자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죠. 그 자가 제일 크다 했죠.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그 성도가 하나님 전적 은혜지만 사랑을 받은 자가 이 구약의 마지막 때인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12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세례 요한부터 지금 예수님 복음을 그 전한 그때까지 천국 지금 그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헤롯 왕이 자기 죄수를 아내로 삼는 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짝지은 나누지 말라 했는데 얘기하는데 그 때문에 감옥이 돼가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고난을 당하죠. 그 천국.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중동과 아프리카에 1,000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예수님의 그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영국은 기독교인이 그 복음적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선교사는 말이 1%밖에 안 되고 독일은 3%랍니다. 그런데 이란은 어쩌냐 20%랍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초신자에 대한 첫 질문이 너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었느냐 이것이 준비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해놓고 바로 믿는 그 상황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스스로 세우는데 베드로의 말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오늘날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 흑인이든지 광인종이든지 뭐 백인인지 관계없이 그러한 역사들이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중동에서 강한 그런 역사들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노를 당하죠. 그 다음에 침노하는 자는 뺨이라 이것은 뭐냐 그 침노하는 그와 같은 그 열정적인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와 열정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건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했죠. 복음 전파할 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쉐어하는 걸 애니타임 하는 거죠. 뭐 보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 그 다음에 가르치라 했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때 오래 참고 항상 그걸 경책하고 그 잘하는 것은 인크루치 잘못된 것은 그 고치라 경계하고 그걸 건면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노하는 자다 그 하나님을 그 핍박하는 것만큼 그와 같은 열정적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그 전파라는 거죠. 전파하고 가르치라.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즉 구약이 세례 요한에서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데 이것을 엄밀히 말하면 엘리야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초림 예수 때.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11절 1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이오니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권한을 받으리라 하시노. 예수님도 결국 권한 받으시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한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아 세례 요한이 사전에 와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마음의 준비를 시켰죠. 회개하도록 해서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19절 21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정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이래 나는 아니다. 또 묻되 너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다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역할을 하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전에 마음을 준비하는 그 같은 역할을 한 거다. 그러면 엘리야 그분은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갔는데 그분이 다시 오는 것은 재림 예수님 때 재림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했죠. 바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요한계시 11장 3절에 보면은 7년 대어 환란의 처음 3년 반은 우리 그 사단이 그 상당히 나이스하게 유대인들을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거 진짜 메시아인 줄 쏟고 있다가 후반 3년 반에 자기의 본색을 나타내서 날 보고 경배하라고 이제 바뀌어버리죠. 그때 바로 증인 두 명을 보낸다고 돼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바로 1261이 후반 3년 반입니다. 후반 3년 반에 그를 이제 두 증인을 보낸다. 그러니까 한 증인이 바로 엘리야고 두 번째 증인은 maybe 세례 요한일 수도 있고 또는 모세 또 에노 또는 제로바벨 일 수도 있죠. 첫 번째 증인은 확실히 우리 엘리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 역할을 했다. 메시아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준비시키는 그 메신저 롤을 했던 그런 의미에서 말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하겠는데 아이들이 장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야 이 아이들인데 아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겸손한 측면에서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즉 겸손하게 단순하게 그냥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보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그래서 어린 아이처럼 자기 마음을 비우고 낮추고 이렇게 비운 상태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세들이 장티에 앉아서 친구를 불렀는데 17절을 볼게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이제 피리를 너를 위해서 불러주는데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슬픈 것 같아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아니했던 것 같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 주는 대로 반응을 해야 하는데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이 세대라는 거죠. 근데 이 세대가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아님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요한은 여기에서 금욕주임을 볼 수 있죠.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 볼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 누구든지 받은 같이 친구로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으리라. 여기 행한 일로 인하면 한국 개역 성경은 NIV를 번역했는데 NIV의 그 이제 번역을 보면 wisdom is proved right by her deed. 그 wisdom의 그 행함에 의해서 이 행함이라는 거, 어린아이처럼 그냥 단순하게 와서 먹고 하는 이 행동이 바로 옳다함을 보여준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wisdom이 의롭게 한다. 어린애의 wisdom의 어린아이에서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낮추는 자로서 주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들 바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옳다고 인정받는다는 그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린아이의 그 겸손한 면을 나타나지 지혜의 어린아이 측면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고린전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그 받아들여질 때 그 주님이 이렇게 먹고 마실 같이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자세에 있을 때 그 자들이 바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말씀은 세 가지 질문을 볼게요. 첫 번째 3절에 예수께서 여쭤오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요한은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고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예수님 메시아를 믿었고 메시아는 그 왕국을 금방 메시아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로마 정부를 그 타파하고 새로운 그 메시아 왕국을 만든다고 그래 믿었는데 자기는 여전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와 같은 그 참 믿음에 의심이 생겨서 그랬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게 의심이 생길 때 그걸 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답이 뭡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여줬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위기를 우리가 의심부터 해방될 수 있고 더욱더 굳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 여러 구절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협력을 선을 이룬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뜻에 따라 선한 뜻에 부름을 받았으면 지금 비는 이해가 되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리고 주님이 또 우리를 위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죽음이나 삶이나 모든 어떤 피조물이나 병이나 이러한 것들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그렇게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가장 큰 자다. 왜냐하면 메시아 예수님을 바로 그 직전에 그 예언을 하고 또 그를 준비를 시켰죠.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회개하게 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도록 그런 식으로 그 준비를 시킨 자다. 그래서 그 자가 제일 큰데 구약에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게 자. 천국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 즉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이는 그리스도를 지금 그리스도를 그 믿는 자들이죠. 그 자들은 하나님 은혜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다.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때에 믿는 자와 신약에 믿는 자가 천지 차이죠. 구약에는 믿은 자들은 성령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데 신약에서 성령 하나님 영원히 함께 그 존재하고 있죠. 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그 세례, 성령의 침례도 또 우리가 그 한 번 받게 되면은 그 성령이 항상 충만함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매 순간 상관마다. 이와 같은 능력이나 이런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 무슨 뜻인가? 엘리야가 바로 메시아 전에 예언한 거라고 말라기 3장에 나왔죠. 그와 같은 역할을 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런데 엘리야 자체는 아니죠. 엘리야는 죽지 않아 하늘로 올라갔죠. 엘리야 퍼세 엘리야 자체는 아니죠. 자체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이나 말라기 4장에 나왔지만 그 대환란 때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만들기 전에 두 정인 중에 하나의 엘리야가 나와서 후반 3년 반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제 준비시키는 증언을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05장 부름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